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동나 2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희 즐겁게 네. 주말 출근을 한 날입니다.
아, 그렇죠. 주말이죠.
네. 네. 아,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네. 오늘 저희 진짜 뵙고 싶은 분을 인터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 저 진짜 지금 엄청 떨려가지고 네. 손에 땀이 나는데 저희가 듣동라에서 진짜 많이 언급을 했던 분입니다. 저희 김소영 작가님인데요. 작년에 저희 유튜브에 연말정산이라는 콘텐츠에서 제가 올해의 책, 2020년의 책으로 이 어린이라는 세계를 추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홍 기자도 얼마 전에 저희 클럽하우스에서 김소영 작가님 나오신다라고 막 스포를 했더라고요.
아, 네.
자신 있게 굉장히 두 번인가 얘기하던데.
나오십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두 번 말했어요. 정말로 네. 딱 정확히 두 번 말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김효영 기자가 뭐 앞으로 나올 방송 좀 스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 김소영 작가님이 나오십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은 그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듣동러분들하고 앞으로 어떤 아이템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한 분이 에이지즘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에이지즘.
네. 그러니까 나이를 이유로 뭐 편견을 갖고 사회에서의 기회나 역할에 좀 차별을 두는 행위를 에이지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이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에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또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에이지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관련 방송을 만들고 싶다. 근데 네. 그 전에 이 어린이라는 세계의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소영 작가님도 곧 나오신다.
춤을 추고 계십니다. 네. 작가님이.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다는
네.
예, 그런 자랑스럽게 스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저희가 참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 어린이라는 세계는 김소영 작가님이 어린이 독서 교실을 운영하면서 그때 만나게 된 어린이들과의 일화가 담겨있는 에세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안아주고 싶은 책이다라고 말했었는데 네. 다시 말하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나를 안아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사실 어린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좋은 어른이 있구나.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에도 이런 좋은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제 어린 시절을 이해받는 기분? 치유받는 기분이기도 했어요.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어린이를 어떻게 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사회가 그동안 어떻게 어린이를 생각했는지도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라는 얘기를 하면 막 미숙하고 어린 존재,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 덜 자라온 존재라고만 생각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악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역할, 어른의 역할은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책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 이지상 기자가 추천해가지고 책을 보게 되는데 일단 너무 재밌어요. 살짝 시트콤 같기도 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살짝 이제 또 이렇게 울컥 이렇게 눈물이 또 글썽거리게 만드는 장면들도 있고 사실 그 전까지 저한테 어린이는 되게 먼 존재였거든요. 뭔가 가까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대하기가 어려운 존재라고만 좀 여겨졌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만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았었더라면은 저는 지금도 어린이 하면 저한테 되게 먼 존재, 뭔가 되게 평면적인 그냥 어린이라고만 좀 받아들여 왔을 것 같거든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린이가 어른의 반만 하다고 해서 어른의 반만큼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어린이가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은 한 명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만큼 어린이 한 명 한 명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라는 건데 사실 많은 어른들이 그 사실을 좀 종종 깜빡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무슨 독서 토론하는 것 같고
그치 맞아요. 네. 정말 서론이 정말 길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얼른 작가님 모시고 책 이야기 진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바로 그러면 모셔볼까요? 김소영 작가님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작가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작가님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제가 사실은 클럽하우스를는 오늘에서야 가입을 해가지고 클럽하우스에서 있었던 일들은 몰랐고요. 네, 이지상 기자님이 작년 연말 그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 네, 저도 너무 기분 되게 좋았고 그때 그 약간 안아주고 싶 있다는 말씀 듣고 약간 좀 뭉클한 기분도 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섭외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작가님은 이미 많이 유명하시고 이 책 자체도 베스트셀러고 어? 왜 그러세요? 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가님.
그러게요. 너무 크게 웃었는데요.
네. 이미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아마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업계 불문율처럼 그런 거 살짝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이미 다른 팟캐스트에 나오셨다면 다시 모시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이런 불문율 같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비슷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저희가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아, 오늘
욕심이 남고 싶고
이재상 기자의 주전 모드가 한층 더 지금 최고도에 달하고 네, 아, 있어.
네. 저 이런 거 되게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저를 또렷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더 쑥스러워요 지금. 그만큼 저희가 듣동라우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책이었기 때문에 더 뵙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또 책 얘기도 책 얘기지만 각자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녹음실에 왔거든요. 그래서 듣고 계시는 듣동러 분들도 저희랑 함께 오늘 책 얘기하면서 어린 시절을 함께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섭외를 해주셔서 너무 당연히 너무 기뻤는데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전에 그 이야기 나눴던 대목이랑 좀 혹시 겹쳐서 누가 되지 않을까 이 방송에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미리 여러분 여기서 끄실까 봐 제가 끝까지 들으시라고 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두 기자님이 저한테 미리 대본을 좀 보내주셨는데 그 대본을 받고 제가 정말 내 책을 잘 읽어주셨고 또 재미있게도 이전에 다른 방송들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질문의 내용도 그렇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해봤던 부분들도 있고 또 저 자신이 이 책에 대해서 더 얘기해보고 싶었던 대목들도 이 질문지 덕분에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 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끄지 마시고 네.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책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이 책 어린이라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독서교실을 하는 작가님이 독서교실을 하면서 만난 어린이들과 겪은 일화가 담긴 에세이집이에요. 처음에는 작가님이 이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려고 하셨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러면 어떻게 내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사실은 이전에 어린이 독서 교육이랑 관련된 책을 두 권을 냈어요. 하나는 읽기 자체에 대한 거고 하나는 그걸 가지고 어린이들이랑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까 하는 말하자면 아주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하는 강연의 내용도 그런 실용적인 내용들 또 다른 기고하는 글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글쓰기 자체는 저도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뭐랄까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글을 쓸 때도 필자가 자기 관점을 가지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부드러운 제 이야기도 저도 쓰고 싶고 그러면서 제 생활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는 에세이를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 가지 있었고 네. 그러면 내 생활에서 뭐 좋아하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그림이나 이런 이야기 그냥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 사실 더 원했던 것은 완성된 글을 쓰고 싶었어요. 한 편 한 편씩을 그냥 일기처럼 남기는 글 말고 뭐 말하자면 뭐 기승전결이 있거나 혹은 무엇이 되었든 뭔가 하나의 정리된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제 책에 머리말에도 썼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게 어린이고 저랑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고 저의 말하자면 업무 파트너들이고 또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에 다니는 어린이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뭐 여행지에서도 어린이들이 뭐 하는지 보게 되고 그래서 제 생활이 어린이와 되게 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좀 새삼 새롭게 생각하게 되면서 처음에 한두 편 써보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이 길로 가게 되겠구나 이 글들이 그렇게 돼서 처음 생각 생각과 조금 다르게 어린 이야기로 쓰게 됐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쓰셨다고는 네. 했지만 저는 이 책에 참 위로를 많이 여러분 제가 주접 한 번만 저는 이 책에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하기도 했고 감사합니다. 선물도 많이 네. 했고 갑자기 이 책을 선물하고 싶은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눈길을 막 헤치며 동네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사기도 했었거든요. 아,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주접을 계속 지금 시작 이후로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솔직히 질문지 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나를 생각해보면 제가 자꾸 내 얘기를 너무 막 쓰고 싶은 거예요. 나 옛날 얘기를 막 너무 쓰고 어린 시절 얘기를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에세이를 읽다 보면 아 선생님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어른의 호의는요. 약간 이런 걸 계속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좋다. 막 덜어내느라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다른 데 뭐 인터뷰하신 거나 이런 얘기도 보면 신문 연재하시거나 블로그 쓸 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읽은 다음에 뭐 비공개 댓글이나 DM이나 이런 걸로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혹은 그냥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어떤 분이 비밀 댓글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한테만 알려주신 이야기니까 이를테면 그냥 20대 초반에 사회생활 하시는 여성분인 것 같았는데 왠지 자기가 힘이 난다. 어린이들이 지내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게 서로 금방 연결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하는 20대 초반 여성도 계셨고 또 제가 뭐 집에 대한 글을 쓰고 이랬을 때는 본인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의 풍경에 대해서 장문에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 자신들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 자신도 좀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주변의 어린이들 이야기 그리고 뭐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이랑 있었던 저만 알기 너무 아까운 웃긴 이야기, 웃긴 장면들 네. 너무 기가 막힌 장면들 막 그런 걸 쓰는 쪽으로 시작을 했다면 너무 자연스럽게도 또 당연하게도 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어떤 글에도 썼는데 자란다는 게 성장한다는 게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점점 더 나은 내가 된다, 다른 내가 된다가 아니라 원래 내가 있고 이 모습을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제가 원래 비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비유를 조심하는 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비유를 하자면 성장한다는 게 키가 크거나 몸집이 커진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원이 하나 있으면 그 원을 중심에 두고 동심원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린 시절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영영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린 나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하자면 되게 삶이라는 게 되게 연속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의 반응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네. 네.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어렸던 나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거에 함몰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어렸었기 때문에 아는데 하는 식으로 네. 어린이를 함부로 재단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요즘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작가님 자주 자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작가님한테 이렇게 자꾸 DM을 보내거나 이런 비공개 댓글을 다는 거는 왠지 작가님은 그걸 잘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그래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네. 해드리고 싶고 막 맞아요. 저 옛날에 이랬어요. 네.
어린 홍상지 네. 궁금하다고요.
네. 근데 어떤 독자분이 저한테 네. 저한테가 아니라 어떤 독자분의 그 SNS에 이 책을 읽으니까 두 분 말씀대로 나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 어렸을 때를 이해받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그런 다음에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본인이 김소영 어린이를 안아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로 가서 그 글을 읽고 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그런 역할을 한 책인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를 막 신성시하거나 어린이를 대상화하면 안 되겠 그러면 안 되지만 뭐랄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된달까. 그게 어린이라는 세계 어린이 제목 책 제목을 저희 편집자께서 잘 붙여주셨는데 어린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어떤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책은 뭐 이지상 기자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 중에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다.
네. 진짜 시트콤 같아요. 이렇게 이화들이 정말 시트콤으로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고 뭐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은 저희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막 떠벌렸을 때 나오시나고 떠벌렸을 때 트위터에 바로 반응이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대똥라이 튀김소영 선생님 나오신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막 튀김소영이라는 거의 호가 생기는.
그러니까요. 튀김소영 선생님. 네.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지금.
네. 네. 막 이 에피소드는 뭐 이따 뭐 작가님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워낙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이야기의 주인공 선생님 일단 본인이 튀김소영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혀 저요? 전혀 알고 있었고. 네. 저는 한동안 소영으로 저 자신도 김소영이라고 쓰면서 써야 하는 자리 튀김소영이라고 쓸 뻔할 정도로 저 자신은 알고 있었고 해당 에피소드에 제공한 어린이는 전혀 이후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튀김소영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튀김소영 에피소드는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니까.
저희 독서실에 방금 이야기 나왔던 저를 까맣게 잊어버린 우리
자람이가
형제가 이제 독서교실에 오는데 그 전에 이제 형이 독서교실 다니는 걸 보고 자기도 여기를 오고 싶다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이제 글자를 알아야 온다. 그래야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도 할 수 있고 선생님이랑 글 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엄마랑 같이 어느 날 대전에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 모빵집에서
아주 유명한
빵집에서 대전에 있는 모빵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다고 저보고 잠깐 내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내려왔더니 자람이하고 엄마가 같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람이는 그러니까 독서교실은 너무 오고 싶은데 선생님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좀 대면대면한 상황이었거든요. 엄마하고 저하고 대전 그 빵집 되게 맛있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되게 큰 소리로 엄마한테 외친 거예요.
괜히 엄마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괜히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여기 김소 있다. 영만 있으면 선생님인데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맥락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김소 있다? 영만 있으면 선생님인데 하고 봤더니 빵집에 상자 위에 튀김소보로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튀김소 여기까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영만 있으면 튀김소영이 됐겠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글에 썼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너무 재밌어 하셔가지고 튀김소영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튀김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책에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다 하나하나 완소인데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진지하게 옥스포드 갈지 캠브리지 갈지 고민하시는
고민하시는 분이 있죠.
네. 그런 것도 재밌고 너무 일화들이 다 홍상수 기자는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도 너무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작가님 피아노 학원 다닌다고
너무 재밌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독서교실 어린이들에게 선생님 피아노 배울 거다라고 했더니 왜요? 라고 반응들이 다 왜요 선생님?
뭐. 스스로요?
네. 스스로요.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저희 다녔어. 저희는 이제 거의 막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약간 억지로 다녔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 너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작가님한테 막 왜요? 라고 하시더니 또 막 여러 조언들을 또 해주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조언들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루해질 테니까 마음 굳게 먹으세요. 남들 하는 거 멋있어 보여서 시작하신 거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막 이런 조언들을 또 어린이들이 해줬다고
날마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날마다 20분씩이라도 해야 된대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말을 저 어린이 이거 어디서 들었을까? 아마 엄마 아빠한테 들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엄청 그 잔소리와 저랑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 친구는 늘 물어봐요. 어디 치고 있는지 저 뭐 치고 있는지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다녔기 때문에 진도가 빠른데 그럼 꼭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아, 거기 되게 어려운데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다른 어린이가 엄마가 이 책을 읽으시다가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했더니 이제 그 어린이가 이 선생님 혹시 우리 학원 다니냐 그렇게 해서 알아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뭐 어찌 그 학원의 분위기를 봐서 아마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도 그 에피소드를 되게 좋아하시면서 아 우리 학원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좀 새삼 생각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지나가는 선배님들이 저희 선배님 그 6학년 5학년 선배님들은 아 정말 너무 신경 쓰여요. 너무너무 신경 쓰이게 옆에서 제가 틀릴 때마다 이렇게 숨을 죽여서 듣고 있거든요.
아 맞아 그거 너무 그 묘사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 제가 그냥 뭐 한숨을 쉬거나 다른 데를 치면 막 떠들면서 놀다가 제가 틀릴 부분이 나오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그리고 흥얼거리고 그 노래를. 네. 그리고 굉장히 약이 오르지만 뭐 여기서 화를 내면 좀 너무 속 좁은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또 어린이들을 보는 한 면인 것 같은 게 만약에 제가 안 피아노 학원을 안 다녔으면 뭐 어린이들이 뭐 피아노 학원 가방 갖고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귀엽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도 되게 진지해지는 거예요. 저 친구는 어디 칠까 이런 거. 네. 쟤는 몇 달 치면 저렇게 잘할까 이런 거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어린이랑 만나는 뜻밖의 공간에서 생겨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이런 일화들은 네. 이렇게 기록을 그때그때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이 기록들이 남아있는 네. 게 되게 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독서교실 하면서 업무일지를 쓰는데 그 업무일지의 한 구석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정말 너무 잊을 수 없는 풍경이나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뭐 따로 간단하게 메모하기도 하는데 사실 글 쓰면서 아 맞아 이런 일 있었지 하고 좀 떠오르는 것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앞선 그 두 권의 책에 최대한 건조하게 녹여냈는데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그 책에 담지 못했던 뭐랄까요 수업 바깥의 이야기 수업 바깥의 풍경 이런 것들은 좀 기록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또 이 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이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이제 엿볼 수 있다, 선생님. 네. 작가님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제 어린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는데요. 이 책에 맨 처음에 들어가며 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이 책에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아이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쓰셨거든요.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아는 것이 저의 큰 영광입니다. 라고 썼는데 저는 막 이 부분 보면서 네. 저는 이건 제 성격이지만 이런 좀 사소한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예의에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 속에 되게 곳곳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선생님의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린 시절을 되게 보듬어주는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제가 아까 녹음 전에 선생님 도대체 어디서 독서교실을 하시냐 네. 제 아이도 보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었는데 선생님 언제부터 이렇게 어린이를 작은 어른으로 대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까 그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전에는 저도 독서실 열어서 어린이들이랑 책 읽고 책을 읽는 것이 좋은 일이고 앞으로 평생 가져가야 할 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어린이가 제가 이제 둘이 만나서 1대1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늘 이제 한 주일 동안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 선생님은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고 그런 뭐 재밌는 얘기도 없으니까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아 선생님 이번 주에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재밌는 일이 두 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뭐라고 이제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고 하나는 독서 교실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독서 교실에 와서 기분이 좋다는 건데 혹시 어쩌면 립서비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독서교실 오면서 아 오는 길에 뭐 나무가 어떤 것도 봤고 벌레도 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무슨 책을 읽을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뛰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립서비스를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제가 늘 1층까지 발에다 주거든요. 안녕 하고 있는데 그 놀이터로 이번에는 달려가는 거예요. 저한테 달려서 왔듯이.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9살이었는데 아, 9살에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중에 저 놀이터에 가서도 놀아야 되고 친구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아니면 뭐 잠도 자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 시간의 한 부분을 나한테 와서 배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한테 시간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늘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아 되게 고마운 일이구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생각에서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이번 책을 쓰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되게 뭔가 하나 숙제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에 대한 사전 정보가 별로 없고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린이 책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책 속의 어린이지 현실의 어린이가 아니어서 여러 면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다른 데서 어린이에 대해서 저희 독서교실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객님이라고 하거든요. 8살 고객님, 10살 고객님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물론 페이는 부모님이 주시지만 제가 응대해야 되는 고객님이신 거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어린이를 보니까 어린이가 8살이든 12살이든 이 어린이 한 명이 이 고객님이 이 클라이언트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싶고 오늘 기분이 어떻고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더 알고 싶어 하는지를 더 이제 보게 됐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의 개성이나 고유성이나 그 사람의 현재 상태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게 어린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개념은 좋은 개념이고 어린이라는 용어도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이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정형화한 건 아닐까 나 자신도 어린이라면 이럴 것이다. 7살이니까 이럴 것이다. 10살이니까 이럴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저야말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좀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어린이들과의 접점이 없는 네.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린이는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평면적인 존재이기도 네.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막 네. 모르겠는 그런 네. 존재이기도 한데 사실은 작가님도 사실 독서교실 하시기 전에는 네. 이렇게 네. 물론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하긴 하셨지만 어린이들과 막 그렇게 접점이 많지는 그렇죠. 않으셨었으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저 같은 시기가 분명히 작가님한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독서교실 하면서 어떻게 좀 그런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셨는지 사실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이긴 하고 다른 자리에서는 한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말하자면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관점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아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고정되어 있고 평면적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를테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뭐 성소수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하는 식으로 그 약자들, 약자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 이런 어떤 이상적인 여성을 그리듯이 이상적인 무언가를 그리듯이 이상적인 어린이를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저 나름의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도 어린이를 보는 시선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기도 한데 쓰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네, 특별히 어려웠고 나중에 사실은 책에 실을까 말까도 좀 고민했던 내용은 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라는 꼭지였어요. 네네. 그 꼭지는 쓸 때도 되게 힘들었고 블로그에 쓴 글인데 네. 링크를 걸기가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도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고 그 꼭지는 아동학대의 희생자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아동학대 이슈는 늘 있고 이번에 또 더 많이 심각하게 네. 발견되기도 하고 저는 그렇죠.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점점 발견되는 것 같아요. 훨씬 네.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있고 근데 그런 이슈를 다룰 때 그냥 좋은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어린이를 보호하자. 뭐 그런 놈들은 다 쓰레기다. 뭐 정말 뭐 이럴 때는 뭐 정말 사형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후련하게 말해버리기 쉽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덜 더는 것 같아요. 어른의 책임을.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 좀 두려웠고 그 생각을 하니까 저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다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네.
그래서 쓰면서 좀 힘들었는데 한 가지는 그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면 또 그 제가 책에 쓴 사건은 정말 하나하고 얼마나 많나요?
네,
그렇죠? 잘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그런 기사들에서는 주로 기사나 뉴스에서나 이야기 될 때는 가해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들이 많이 쓰이죠. 가해자의 관점에서
네.
아이를 가두었다 말하자면. 그런데 저는 그걸 한번 어린이의 관점에서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실에 갇혔다. 맞았다. 어디가 터졌다 하고 어린이의 관점에서는 이 일이 어떨까? 그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물론 저의 상상이지만 그냥 있는 기사의 내용 전체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한번 다시 써봤는데 그 과정이 되게 괴로웠고 정말 뭐 사실은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대목이긴 할 텐데 그 점을 어디 한 군데에는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칼럼에서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뭐였는지를 지금 잠깐 봤는데 가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일을 범행을 정당화하는 데 소비하는 것은 학대 피해 생존자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학대 대물림은 범죄자의 변명에 확성기를 대주는 낡은 프레임이다. 힘껏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피해자들을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예비 범죄자로 보게 하는 나쁜 언어다. 가정에서 아이를 학대해선 안 되는 이유는 아이를 아프게 하고 존엄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그 사건 때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필사해서 적으신 네. 걸 저는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근데 사실은 그런 좀 더 시의성 있고 더 막 구체적으로 막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종류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제 기질이 있고 글쓰기마다 자기만의 특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들으면 되게 허울 좋은 이야기처럼 들릴까 봐 그런 걱정도 들었고 그냥 감상에 치우친 이야기처럼 들릴까 봐 그런데 그 아동학대 사건 거는 정말 며칠을 저도 너무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돼서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를테면 자기 스스로를 구조한 어린이들이 되게 이제 생존자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기사화되지 않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학대받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제가 어린이에 관한 책을 쓰는 한 꼭지에는 기록을 해두는 게 좋겠다. 2020년 시점에서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이 질문도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저희는 이 책이 있어서 되게 행복하거든요. 작가님. 그리고 아마 이제 앞으로 크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어린이 김소영에게
네.
한마디 할 기회가 있다면 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느 자리에서 그 질문 받았을 때 나중에 크면 큰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너 나중에 개 키운다? 이 얘기.
너무 좋겠다.
진짜 좋겠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보호소에서 올해 4살이 된 성견을 한 마리 입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초보고 그 개도 사람이랑 살아본 적이 없는 개고 해서 완전 저희 집에서 별명이 우당탕탕 김설탕인데 서로 네. 강아지 이름 설탕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은 김씨가 아니고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붙여서 첫 김씨 손을 만들어줬습니다. 어쨌든 네. 다른 김씨예요. 서로 좀 맞춰가고 있지만 개를 키우고 싶다. 이거 어렸을 때 되게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 그렇죠. 예, 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네. 어른이 되면 나중에 되게 귀여운 개랑 살게 된다.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좋겠다. 부럽죠. 엄청 부러운데요.
네. 저도 이런 상상 진짜 많이 해봤어요. 네. 어린 저한테 내가 다시 돌아가면 무슨 얘기 해줄까 막 이런 상상 되게 많이 해봤어요.
무슨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궁금해요.
어릴 때 뭐 지금도 저는 되게 일희일비하면서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 되게 슬퍼했다가 작은 거 하나에 되게 기뻐했다가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되게 그때 당시엔 너무너무 심각했었던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고 네. 막 혼자 막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막 눈물 막 질질 짜고 네. 막 이랬었을 때가 뭐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때도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괜찮아. 지금도 이렇게 나 살고 있어. 약간 이렇게 그냥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곤 했었어요.
맞아요.
뭔가 그리고 너 지금 혼자 산다 약간 이런 얘기.
아 진짜 부럽다. 대박.
너 지금 혼자 산다.
아, 대박. 네.
그리고 막 어른이고 막 어른 다 돼서 막 전문직
돈도 벌어 막 이런
거 벌고 혼자 살고 막 이런 녹음도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네 마음대로 떡볶이도 지금 시켜 먹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저 운전할 때 가끔 그 생각해요. 나또 나중에 운전한다.
그런 이야기도 너 운전도 할 줄 알아 이제 막 이런 얘기도 네. 해주고.
저는 일희일비 저도 일희일비 되게 하는데 되게 꼼꼼하게 일희일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칫하면 정말 일비일비 되거든요. 약간 좋은 일 있을 때 빨리 좋아하고 슬픈 일 있을 때 빨리 지나가게 해. 빨리 슬프고 빨리 끝내고 네네.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일희일비 진짜 잘하거든요.
맞아요.
네, 모든
맞아요.
것을 걸고 기뻐하고 네, 모든 것을 걸고 좌절했다가
맞아요.
아침에 잊어버리고 이지상이 사진님은 어렸을 때 뭐 누구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 지금 계속 생각했는데 아무도 네 이마랑 앞니 신경 안 쓴다? 이해해주고 싶어요.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게 특징으로 별명이 잡혀요.
맞아요.
놀림을 많이 저는 이름이 이지상이라 이마상이었고 그런 것도 맨날 놀림 당했었거든요. 입을 다물어도 앞니가 보인다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게 너무 놀림감이었는데 지금은 아무 신경이 안 쓰여요. 진짜 1도 문제가 아닌데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맞아.
아무도 그거 신경 안 쓰니까 괜찮다라는 말 해주고 싶네요.
다들 그러면서 크셔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도 하시고 유명한 팟캐스트 녹음 진행자도 되시고
너 뒤뚱난다 약간 이런
아, 정말 지금까지 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네
저도요. 저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진짜 너무
작가님.
아, 그러니까. 와. 아, 그게 진짜 제일 멋있어요.
얘기해줘야 되는데. 맞아.
그 얘기가 제일 멋있는 얘기예요.
진짜 멋있다.
하지만 어린 저는 아마 개 키운다는 이야기를 제일
맞아요. 네. 아, 너무 재밌다.
네.
이렇게 또 상상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네. 공지사항 드리고 저희 다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뒤뚱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좋아요, 하트도 누르셨나요?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뒤뚱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도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팔로우 해주시고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나의 진행자 이지상 홍상지 기자와 책 어린이라는 세계의 저자 김소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겁게
네.
울고 웃으면서 네. 나눠봤는데
네.
저희 잠깐 쉬어가는 질문으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독서교실을 운영하기 전에는 어린이 책 편집자로 네.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이 작가님의 취향이 또 궁금하기도 해서 잠깐 쉬어가는 질문으로 네. 또 어떤 책 좋아하시는지 또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책이 참 좋은 책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기준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요즘 어린이 책이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각자 SNS를 통해서나 이렇게 좋은 책을 서로 추천하는 채널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조심하는 편인데
네.
굳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어린이가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실력이 더 좋아지는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뭐 흔히 뭐 독서력이라고도 말하는데 실력이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꼭 어려운 책을 읽어서 더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를테면 되게 쉬운 책은 읽으면서 전체적인 줄거리나 이 책의 내용을 좀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을 테고 또 나하고 수준이 맞는 책이라면 그 책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을 테고 조금 어려운 책이라면 읽으면서 아, 요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읽겠구나 하는 자기 나름의 이제 전망도 좀 가져볼 수 있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성장한다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책이 저는 좋은 어린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책이든 어떤 책이 됐든지 간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책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런 균형을 같이 잡아가는 것이 어른 독자로서 선배 독자로서 주변의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서 물론 아이들이 아이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는 것은 읽는 것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자로서 성장해가는 것, 뭐 그림책이라면 더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바나 그림이 담겨있는 여러 뜻을 좀 더 고민해보게 하는 책, 이런 책들을 같이 읽을 때 커가는 거지 아 우리 애가 이런 책을 좋아하니까 우리 학생이 이런 책을 좋아하니까 그 시리즈만 많이 읽히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채널에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 독서교실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지금 같이 어린이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 거죠.
네. 네.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하시다가 독서교실을 이제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어린이들과 좀 만나서 내가 뭔가 소통을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셨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이제 한 십몇 년을 하니까 계속 출판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순간이 왔고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왔어요. 관리자로 승진할 것인가. 관리자로 승진을 하려면 이제 회사에 복무하는 저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업무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왜 안 웃으세요? 제가 지금 후원 되게
아니 손해일 것 같아서요. 아니 손해일 것 같아서 네, 관리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작가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허세를 좀 가져왔고 아 무엇이 됐든 그렇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보자 하는 네네. 마음이 들어서 일단 회사부터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이전에 하던 일과 접점이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린이 책을 오랫동안 만들었 라는 사실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린이를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 그 연결하는 것을 이전에도 왜 이런 프랜차이즈 독서 수업 하시는 시스템들이 있죠. 그리고 역시 제가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파악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랑은 그게 잘 맞지 않아서 저는 따로 이제 뭐 사설기관에서 있기는 하지만 독서치료에 대한 것도 좀 공부를 해보고 뭐 지금은 너무 밈으로 소비되고 있어서 제가 참 속상한데 제가 MBTI 나 그런 걸 어린이용 검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목적은 어린이를 좀 알고 싶다. 어린이를 이해하는 내가 그냥 아 얘는 되게 이런 애구나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나름의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죠.
작가님은 어렸을 때 어떤 책 제일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둘리 만화책을 제일 좋아했고, 네. 집에 보물섬이 오면, 아, 보물섬 만화책. 아, 네. 아시죠?
네. 아, 네. 역사책에서 보았습니다.
네. 네. 아, 역사책에 나오나요?
아, 네. 네. 그런 거구나. 네.
장난이에요.
그 보물섬, 그 월간 보물섬이 나오면 만화잡지인데요.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네. 매달 24일에 발간되던, 네. 10월호가 창간호였던, 네. 그 보물섬이라는 만화잡지가 있었는데, 그 만화잡지가 오면 언니랑 저랑 반을 잘랐어요. 세 책을. 반을 잘라서. 저희끼리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불렀는데 늘 제가 앞에 걸 먼저 보고 언니가 뒤에 걸 먼저 봤거든요. 뒷부분에 순정 만화가 있고 앞부분에 그 아기 공룡 둘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보고 바꿔보고 왜 이런 만화책을 좋아했고, 사실 어렸을 때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어린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읽던 책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 이걸 네. 엄청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 언니를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기억나요, 몽실 언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막 계속 읽었어요.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몽실 언니 개정판 편집자예요. 아니 근데 그 네. 기자님이 보신 책은 네네. 아마 이전판일 것 같고.
네네 그럴 거예요.
예, 이철수 선생님이 최근판이죠. 이철수 선생님이 새로 판화를 해주신. 아. 예, 그게 100만 부 돌파 기념.
아 그렇구나.
예, 기념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표정 읽고 읽었어. 근데 저 정말 그 어린이 마음도 알겠어요. 여러 번 읽는 마음도 알겠는 게, 제가 다시 교정교를 보면서 이게 몇 번째 개정인지 모를 정도의 개정과 여러 그 수정판이 있었는데, 다시 제가 보는데도 빼거나 붙여야 하는 문장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낯선 단어는 있지만 문장 자체가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대목들이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몽실이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는데, 그거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희생이. 그렇지만 몽실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깨닫는 대목들이 정말 심금을 울리는 것 같고, 어느 대목에서는 저는 교정을 보면서도 몇 번 보면서도 같은 대목에서 울기도 하고. 예. 그런 정말 좋은 책이죠. 근데 독자를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저 진짜 옛날 그 창비에서 나온
저도 그거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어요. 네.
아, 이게 없고 있는
개정판을 하시면서.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 이철수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처음에 그릴 때, 옛날 그림을 그릴 때보다 이번 그림에서 몽실이가 어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젊을 때는 몽실 언니에 대해서 약간 큰아이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몽실이도 아기였고 어린이였구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하나를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개정판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이지선 기자는요?
저는 다른 인터뷰에서 나에라의 오렌지나무 얘기해주신 거 기억나는데, 저 진짜 그냥 딱 한순간이 기억나는데, 낮에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이제 혼자서 그걸 보다가 대낮에 엉엉 나 혼자서 침대를 부여잡고 꺼이꺼이 운 기억이 나거든요. 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겠죠. 근데 그때는 내가 왜 우는지도 기분도 잘 몰랐어요. 뭔가 이상한데 책을 읽고 나니까 너무 약간 울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어린이 독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감정이나 생각이라는 것도 정말 굉장히 복잡하고 또 되게 다면적이고, 그리고 많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이는 뭐 재밌는 것을 좋아한다, 뭐 어린이는 웃긴 걸 좋아한다라고 간단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복잡한 순간들이 쌓여서 오늘의 어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사회의 이야기를 더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이제 아이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겪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기사나 여러 전문가분들이 교내에서 감염을 좀 감소하더라도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등교 제한은 코로나 확산 방지 효과가 사실상 없을 수 있고 대신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을 뿐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기 때문인데 아이들이랑 계속 수업을 이제 지난해 어떻게 꾸려오셨을 거잖아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전제로 이야기할 것은 저랑 같이 만나는 독서교실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은 사실상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독서 교육이나 혹은 어린이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막 그런 논술 학원처럼 뭘 시키는 게 아닌데도 와서 선생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이 되는 분들인 거죠. 그 말은 어린이를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든 경제적인 면에서든 어린이를 잘 돌보고 계시는 가정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한동안은 독서교실 문을 닫았어요. 아예 수업을 아예 안 했고 저의 기준은 어린이가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나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가 학교를 못 갈 정도이면 사실 다른 데도 학교를 다닌다는 건 사회적으로 정말 뭘 감수하겠다는 거죠. 이거 마지노선이다라고 감수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따라서 다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한 뒤에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저하고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어린이들을 만났고 이후에 다시 또 등교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되었을 때 는 줌으로 어린이들이랑 온라인 수업도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어린이랑 헤어져 보기도 했고 만나보기도 했고 온라인으로 만나보기도 한 건데 저의 총체적인 인상은 어린이들이 전반적으로 기운이 되게 빠졌다는 거예요. 되게 의욕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학습 손실이 당연히 있고 심지어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상담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어린이들이랑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정체가 되는 어린이는 있었지만 뒤로 가는 어린이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다 뒤로 가서 왔더라고요. 안 만나는 동안에. 근데 그게 제가 독서교실을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학교 수업이 멈추니까 전반적으로 뭔가를 하는, 배우는, 익히고 자기 생활의 루틴을 갖는 것이 깨지면서 이를테면 글씨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글씨를. 하다못해 알림장을 쓸 일도 없기 때문에 연필을 손에 잡는 것 자체가 되게 더 나빠진 거죠, 이전보다. 그게 저는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학습 손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더 큰 문제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다른 사회적인 관계가 없는 어린이일수록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 단체 생활을 하는 것, 사회에 소속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이를테면 학교는 가지 않지만 학원은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식구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거나 하는 친구들도 지금 힘든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더더군다나 학교가 전부였던 아이들일수록 전부가 닫혀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점에서도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지금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는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또 어린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교는 전면적으로 닫다시피 하면서 입시에 가까운 학년은 열어주고 그리고 종교단체에 어떻게 하고 유흥업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어린이에게 어떤 시그널이 될지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마치 이게 이런 뭐 여러 단계 방역 단계에 따라서 자영업자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짐을 떠안는 것처럼 기업에 비해서 혹은 더 자본이 더 많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떠안고 취업의 기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새로운 빈곤층이 더 많이 그 부담을 떠안는 것처럼 지금 어린이 세대가 많이 떠안고 있는데 이미 네. 이 부담을 어린이들 중에서도 더 취약한 어린이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 하중을.
저는 진짜 너무 그냥 당연하게 아 같이 모여 있으면 위험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린이를 보호한다 보호해야 하니까라는 생각으로만 네. 사실 그 등교를 이제 제한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바라봤었거든요. 사실은 그 어린이들마다의 또 상황도 다 다르고
네.
이 어린이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정말 이 어린이가 또 맞닥뜨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사회일 수도 네. 있는데 이거를 제한하는 순간 또 이 어린이들한테는 또 각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가지고 작가님 말씀이 되게 저한테 네. 세게 갑자기 확 다가왔어요.
이 집에서 혼자 보내거나 아이들끼리 보내는 집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사실상 네. 굉장히 많고 사실 학교에 출석하는 것 자체로서 아이가 관리되는 그런 상황도 저는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학교에 보내는 것만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 지침대로 해야 되고 그걸 사실 학교에서 감염이 생각만큼 많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은 선생님들이 그만큼의 노동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회 자본을 이게 뭐 말이 쉬운 걸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의 업무 비중을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학교를 더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의아하고 그러면서 미래 세대나 뭐 이후에 현재 출생률이나 이런 것을 걱정하고 인구 재생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뭐 태어난 아이들한테나 잘해라 이런 식의 단순한 이야기 계산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사인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 어린이가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 어린이가 나중이 되는 것이 사회가 예, 인구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인가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막는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모두 집에서 뭔가 그런 그쵸. 부모님의 보호하에 네. 할 수는 없는 상황인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진짜로. 아, 근데 저는 요새 이제 제가 또 생각하는 것들이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뭐 어린이도 그렇고, 뭐 여성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의 단어로 묶여있는 네. 그런 사람들에 네. 대해서 그 단어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삶의 네. 경험과 다른 그런 삶의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의 단어로 너무 묶이는 것 같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납작하게
네 납작하게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요새 드는 요즘인데 특히 어린이 관련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요새 뭐 주식 초보 할 때 줄이니 아니면 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뭔가 이제 되게 미숙한 네. 상태인 사람을 표현할 때 뭐 네. 땡리니라는 네.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어린이 하면 미숙함의 상징처럼 이제 여겨지는 네. 건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되게 참 모순적이다라는 거를 느끼는 게 그렇게 미숙한 존재로 어린이를 상정하면서도 그 어린이한테 관대하진 또 않은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키즈존 같은 경우에는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우리 가게엔 출입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노키즈존을 만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지 노키즈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사회를 보면 되게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참 네.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무슨 린이라고 붙이는 것도 안 하면 좋겠다라는 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네, 그걸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뭘 그런 것까지 불편해하냐 하면서 그렇게 붙이는 거는 앞으로 이제 잘 할 수 있는 지금은 초보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붙이는 거지 그냥 비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제 제가 편협하다라는 식으로 댓글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저도 방금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그런 뜻으로 린이라고 주린이라고 뭐 코린이라고 부르려면 실제로 어린이들이 그런 존재라고 어린이들이 지금 혹시 좀 서툴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혹은 지금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 혹은 지금 자체도 소중하다라는 식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린이라고 붙이는 것은 명백한 이제 단어 훔치기죠. 뺏어가는 거죠. 굳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방정환 선생님이 붙였을 때는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노동을 해야 했고 어린이들이 학대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인데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옳지 않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노키즈존 문제에 대해서도 제 입장은 당연히 아주 명백합니다. 이를테면 어린이들이 말썽을 부릴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그런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린이는 그런 말썽을 부리지 않는데 부당하게 그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그렇게 했을 때 해결을 하는 것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지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어떤 말로 이야기해도 차별이고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 아주 정말 특이한 경우에는 만약에 유리 제품이 많은 가게라든가 뭐 그런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제안을 해야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걸 설명하고 이런 상황인 거에 대해 주지를 주고 혹은 정중하게 사과를 구해서 어린이가 이런 이유로 출입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좀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가야 하는데 노키즈존이라는 말 자체로 아주 간단하게 배제하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생김으로써 오히려 여기는 노키즈존 여기는 예스키즈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린이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키즈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걸 되게 억울해하면서 노키즈존 있잖아요. 그 아닌 것도 있잖아요. 아닌 거는 그러면 뭐지? 그럼 키즈존? 예스키즈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공간이 어린이에게 구분되는 것과 그러니까 반대말이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식의 구획을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간편하게 어린이를 배제하는 방식이어서 어린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되게 상징적인 예의고 심지어 민식이법 관련한 거는 생존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걸 합의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저는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책에도 쓰셨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장소에서 뭔가 방해가 되는 건 어린이들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뭐 시끄러운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막 행패 부리는 다른 어른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존을 우리가 만들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존을 만약에 뭐 시끄러운 아저씨는 안 봤습니다. 뭐 이런 존 만들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노키즈존은 너무 당연하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또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거칠게 생각하면 만약에 노키즈 존이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관습화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금지가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휠체어는 들어올 수 없다거나 저는 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차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웃긴 이야기인데 저희 동네에 어떤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 그 서브칫말이 있었어요. 현명한 어머니는 자녀를 공공장소에서 뭐 떠들지 않게 합니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특정 성별의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요. 동네 카페였는데 근데 그 말이 당연히 엄청 거슬렸죠. 근데 그 청년이 기르는 고양이가 그 카페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 방석 위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여자아이라 예민하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만 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사람은 하나만 하지 않는구나.
하나만 설명하지 않는구나.
아, 진짜.
그런 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근데 뭔가 설명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 느낌 아시죠?
네.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별과 이런 잘못된 시선이 하나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 사실은 그 책 읽다가 너무 좋은 부분이라서 제가 이건 꼭 기억했다가 작가님한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야지라고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일으키는 이런 말썽이나 장난이나 사고의 많은 부분이 어린이가 작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 해주시면서 어린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발을 막 가만두지 못하고 흔들어대는 거는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이고 어린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책장에 기어 올라가는 데는 높은 데 있는 물건을 꺼내려면은 그 책장이 되게 튼튼해 보이니까 가는 거고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어른들이 지혜를 모으는 게 옳다라는 부분을 적으신 부분이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어린이가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아이고 어린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약간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이한테 당연히 이 어른들의 디폴트로 맞춰진 이 공간에서 네. 키도 작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약간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네 어린이가 작아서 겪는 불편이 우리 생각보다 되게 많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를테면 어른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면 겨드랑이가 여기 닿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불편하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씻고 말지 진짜. 네, 근데 그런 게 물론 모든 공간이 어린이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소수자에게 맞추면 되게 많이 편해지는 대목들이 확실히 있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이를테면 센서 등 같은 것도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서 센서가 못 읽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 데도 있거든요.
안 들어오는
데도
있죠.
그런 거는 공공장소 중에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런 어린이가 작아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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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결혼은 선택의 문제이고 당연히 출산은 더더욱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린이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 또 동시에 아 비혼과 비출산과 임신 중지가 화두인 세상 속에서 내가 너무 다른 화두를 꺼내는 건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혹시 작가님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죠. 되게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린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아이를 키우지도 않으면서 어린이 책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시선도 있고 혹은 너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뭐 꿈 같은 소리를 하는 거다라는 말을 실제로도 들었죠. 저 자신은 뭐 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이를 안 낳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가지려고 했는데 안 생겼을 수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우연히 그렇게 되기도 하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여성의 권리고 재생산권에 대한 거는 이 그렇죠. 어린 당연히 여성의 권리이죠.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권리가 우리 여성의 권리인데 국가나 사회에서 계속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이렇다. 아이를 낳아라. 20, 30대 여성들. 그리고 가임기 지도니 뭐니 뭐 네. 더 말할 것 없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노가 치미는 그런 식으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해서 아이를 낳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되받아치는 말이 낳지 말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아이를 안 낳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낳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의 결정이고. 저는 아이를 낳지 말자라고 하는 순간 태어난 아이들 혹은 앞으로 태어날 어린이들이 배제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낳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네.
너의 선택으로 낳았으니까 키우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가난한데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네가 그렇게 일하고 싶은데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뭐 커리어에 문제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키워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국가의 논리와 맞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 모순점이 있는 거죠. 저는 국가가 만약에 아이를 낳아라 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야기와 내가 아이를 낳을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저는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페미니즘에서 어린이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성과 어린이를 하나로 묶어서 마치 어린이가 여성의 책임인 것처럼 그 바운더리에 있는 것처럼 해결해 간다고 생각해서 왠지 그런 말들이 싫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페미니즘이 그런 어떤 소수자로서의 차별 그런 것들을 타파하자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갖는다면 당연히 어린이 이야기도 속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더 많은 양육의 책임이 지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좀 더 넓은 장으로 사회적 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저의 이 여러 관점도 나날이 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어린이를 또 미디어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책에서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사실 진짜 요새 육아 예능 보면은 네. 막 서로 막 그 아이의 외모를 되게 막 칭찬하는 뭐 자막이 달린다거나 또 막 집들도 다 너무 좋고 네, 막 그런 모습들 승려 막 이런
네. 자 막 서로 뭐 외모를 네, 보고 막 뭐 어디가 또 꽂혔다느니 썸을 탄다는
그런 자막 어른들의 시선에서 단 자막들 요새 막 그러잖아요 막 몰래카메라 해가지고 아빠가 몰래카메라 해가지고 뭐
애 울리고 아빠 뭐 막
그러니까 울리고 애 울리고 또 그거 귀엽다고 또 소비하고 네. 약간 이런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어른이 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게 좀 되게 아,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작가님이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린이들에게 작가님이 좀 보여주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작년에 봤던 여러 뉴스나 이런 데에서 한 장면을 꼽자면 질병관리본부의 어린이 대상 브리핑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네.
당시에 제가 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이에 관심이 많고 그 글을 한참 쓰고 있었고 또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저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있는 상태였는데 어린이 방송에서 이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 흠잡을 데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이 모두 정장을 입고 계셨고 그 정복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습니다체로 말씀하셨고 또 뭔가 아마 제 생각에 그 브리핑 전에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람직한 일이죠.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린이들이 그걸 다시 틀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고 싶다고 그 뉴스를.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자기가 되게 정중하게 대접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일종의 뉴스인데 어린이 목소리가 들렸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그런데 그 말이 아주 정중한 사회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그걸 보는 어른들이 어린이를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어린이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대중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예. 어린이를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주는 방송이 있으면 화면 밖에서도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어린이를 그런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여러 오락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하나의 뭐 엔터테인먼트로서 즐거운 시간 혹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뭐 여가에 즐기는 시간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를테면 혼자 집에 있다거나 혹은 뭔가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어린이라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세상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곳이고 맞아요.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고라는 것을 근데 어린이들이 그걸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그쵸. 거죠. 저는 그런 세상이라면 좀 더 지나치게 건전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 좋겠다. 꿈 같은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환상이라면 그런 환상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의가 또 정의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장면들이 어린이들에게 많이 보여졌으면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말 막 적으셔가지고
아, 네 아니요
뭔가 슬퍼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느꼈던 점을 그냥 살짝 끄적여봤는데요.
네.
그냥 그런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그냥 쭉 진행하면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그거였어요.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그 어떤 사회 주체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끄적끄적 거려 보았습니다.
좋은 네, 말이네요. 네. 또 하나는 어린이가 지금 받는 대접이 어린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다음 어린이를 대접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어렸을 때 모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은 사람, 더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기본값은 내가 받아봤던 대접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어린이들을 대할 때 어른들이 좀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고 네. 좀 이렇게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어른은 저렇구나라는 어른은 좋은 거구나. 좋은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도 어린이가 자라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른이 되고 싶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네, 독서교실 수업 시작할 때 되게 그런 폼을 많이 잡거든요. 막 음악도 틀어놓고 향초도 켜놓고 막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날씨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 독서교실 어린이 한 명이 아 여기는 정말 북유럽 같아요. 그래서 북유럽 가봤어? 그건 아닌데 북유럽이 어떤 건데 약간 카페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 나름의 전략은 적어도 어쨌든 저는 독서 선생님이니까 아,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뭔가 멋있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렇다면 기자는 어떤 모습이야 혹은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야 하는 식으로 각자 자기의 모습을 최대한 좋게 꾸며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김소영 작가님과 함께 책 어린이라는 세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작가님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야심차게 생각한 저의 나름의 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라는 말이 최대한 많이 한 번이라도 더 들리게 되면 좋겠다. 내가 이 책을 써서 주변에서. 그리고 되도록 어린이라는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어떤 뭐 방송이 됐든 어떤 순간이 됐든 뜻밖의 곳에서 어린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듣동라에서 어린이라는 세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의 야심이 한 부분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예,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신 분도 당연히 계실 텐데 계기 삼아서 각자 어린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었다면 저로서는 아주 크게 기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뭔가 되게 따뜻해지면서 또
자세를 고쳐하게 되죠.
아, 네, 다시 고쳐.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좋은
들어요.
어른이 되고 싶고 네. 이 어린이라는 세계는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와 상호 소통하고 있는 또 어른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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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막 했어요.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소영 작가님과 함께 책 어린이라는 세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